드디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청진에 살던 탈북자 이성주 씨는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 어딘가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아버지 편지를 믿고 비행기를 타고 내린 곳도 대한민국이라고 찍힌 여권을 보고서도 그곳이 중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에 걸리고 자신이 와 있는 대한민국이 말로만 듣던 남조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성주 씨는 지금 한국의 한 대학교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탈북자 이성주 씨가 한국 국정원 조사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그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도 저를 쳐다보고 저도 아버지를 쳐다봤죠.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말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아버지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4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는 아버지. 남조선에 온 탈북자이니 들었던 대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이성주 씨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울었어요. 같이 울었죠. 근데 그때 그 방이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도 울고 앞에 앉은 사람들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아, 이산가족의 느낌이, 이산가족의 슬픔이, 이산가족의 아픔이, 아, 이런 거겠구나. 그때 참...
한국, 남조선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사에 와서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이 그게 한국인지,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남조선이 정말 그게 남조선인지.
북한에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것이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인가 2학년 교과서 이제 띠띠빵빵 내 동생 승리호차 타고 남조선의 헐벗고 굶주린 동무들에게 식량 갖다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거지가 더 많은 줄 알았어요. 남조선에.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도 책 속에서도 자신이 알았던 남조선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이야기가 펼쳐져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모든 게. 6.25에 대해서 정반대고 다 아무튼 한국전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그 모든 사실들이 제가 배웠던 모든 사실들이 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머리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어디가 가짜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또 새로운 그런 완전 다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막. 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걸어다닌 사람이 뜸한 서울 거리 풍경을 궁금해하는 질문에 남한 사람들은 지하 땅굴로만 다닌다고 했던 한 조사관의 농담 섞인 말을 한동안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재미 사람이 되게 짓궂은 거죠. 땅 밑으로 다닌대. 그리고 밤에 이제 올라온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이 그 말이 그때 무슨 말이었냐면요. 사람들이 낮에는 다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밤에 이제 놀러 나오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구만. 서로서로 그냥 남침 북침 하려고 땅굴 열심히 파는 전 국민이 다 동원해서 땅굴 파는 줄 알았어요. 생각하는 범위가 좁으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차가 정말 많은 거.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던 12살부터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이성주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에 있으면서 TV를 봤는데 이제 드라마에서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한테 가방 메고 교복 입고 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아침에 학교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멋진 교복을 입고 부모 배웅을 받으며 학교에 가는 텔레비전 속 한국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싶어서,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저한테는 아버지가 저한테 처음 사줬던 게 이제 나이키 신발하고 교복을 사줬거든요. 저는 교복이 왜 그렇게 좋아요? 막 정말 좋은 거예요. 교복이 저한테는 최고로 좋은 옷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7살 치고는 작았던 체격, 뒤떨어진 공부를 보강하자면 그 정도면 되겠지 했던 판단은 턱도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첫 시간에 영어 시간이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영어 시간이 그 미술 시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알파벳을 쓰는데 저는 영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북한 말씨는 강원도 사람이라 그렇다고 둘러댔지만 한국의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영어 알파벳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던 성주 씨는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문제 학생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더니 좀 이상한 애인 줄 알았죠, 그때. 너 영어가 뭔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죠. 이거 미술 시간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래요. 영어라는 과목 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영어가 뭐냐 하니까 미국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아 이것도 언어구나.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이러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래 방과 후에 선생님한테 와라. 그럼 선생님이 30분씩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준마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탈북을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오게 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좋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알아야 할 것이 많았던 이성주 씨.
그래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걸 정말 후회했어요. 북한을 정말 저주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못 배우고 못 먹어서 키도 작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배우고 잘 먹고 이렇게 크잖아요. 저는 얼마나 북한에 화가 났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북한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학교 가기를 기다렸던 이성주 씨. 이내 어디에도 북쪽도 남쪽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탈북자 가정의 형편은 그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정말 큰 거예요. 저한테는 북한에서는 고만고만해요. 사람들 다 못 살면 다 못 살고요. 그리고 다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와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잘 사는 친구들은 가방도 좋은 거 메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도시락도 좋은 밥 먹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꿈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신은 할 수 없는 일,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 잘하고 잘 사는 사람만 꿈꾸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 났잖아요. 공부도 못하는데 꿈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그냥 북한에서 냅두지 그냥. 그러면 그냥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왜 아버지가 나 여기 데려왔을까? 엄청 후회 많이 했어요. 저. 근데
자신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탈북자인 것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공부를 못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눈앞에 닥친 시련을 이겨보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한테 했던 약속이 뭐냐면요. 그래 나는 석두다. 머리가 돌머리다. 근데 돌에다 새기면 지어앉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르는 건 다 외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중학교 그때 들어갔을 때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영어를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영어 사전을 그냥 하나 외우면 그 다 외워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북한에서 데려오느라 또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도 탈북자여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한국에 사는데 아버지도 정착하기 바쁜데 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전 스스로 혼자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적응력을 더 높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크게 그렇게 저를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냥 한편으로는 또 감사해요.
다시 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기독교 선교사의 자녀나 목회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하면서 이제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항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근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적으로 생각하고, 한국 사람인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동일하게 저와 같은 정체성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북한이라는 그것 자체가 그 친구들은 하나의 나란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생각을 달리 해보니 얽혔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는 그냥 고향이 북한이지 이 친구들처럼 똑같게 그냥 한국 사람이구나. 아니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과 북한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그런 한반도인이구나. 그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성주 씨에게 꿈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도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북한에서 태어나 남쪽에서 꿈을 일구고 있는 특별한 한반도인이라는 자부심도 바로 그곳에서 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봤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또 그러한 그 보고 들은 그런 지식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생겼잖아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2년 전에는 미국의 한 대학교로 교환학생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뭐 다 쳐부셔야 된다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있고 미국에 가서 햄버거 먹고 있고 피자 먹고 있고 그냥 저 자신한테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국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두 발로 여행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왜 힘 있는 나라인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 알고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 학기 휴학 내고 이제 미국 전 지역을 여행을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저
우물 속 개구리처럼 북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성주 씨가 한국에 오고 미국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북한에는 없는 진정한 자유와 책임이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유스러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앉은 자리 자기가 했던 것들 다 치우고 자기가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미국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미국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일 수밖에 없구나.
태어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과 마음을 갖게 된 현실의 고향은 한국.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한반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27살 청년 탈북자 이성주 씨.
저한테 통일은 북한에 있는 친구를 이제 제 차에다 태워서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 먹고 제주도로 가서 귤 먹고 한라산 등반하고 또 남한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금강산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저는 그런 통일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통일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두고 온 고향 친구들에게 넓은 세상,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되는 멋진 젊은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추억연가 조원우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목재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워낙 대인관계도 잘하고요. 장사 경험도 풍부해서 자신있게 판매 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거래처가 있다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무리 찾아가도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공사 현장에서 일도 거들어주고 얘기도 하면서 계속 어울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츰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합판 주문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재회사 판매 책임자에게는 그 사람 이름 보고 믿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점차 실적이 올라가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결국 판매사원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하네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 진심만한 것이 없구나 싶더군요. 화려한 말솜씨보다 진실한 자세로 다가가야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꽃이 핀다는 북한 속담을 떠오르게 하네요. 자, 사랑의 추억 연가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영국 그룹 비지스의 노래 Too Much Heaven. 네, 가성이 아주 매력있죠. 흉내조차 내기 어렵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비지스의 인기곡 Too Much Heaven 들으셨습니다. 외국 대중음악과 함께하는 사랑의 추억연가, 미국 수도 워싱턴의 VOA 방송에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요, 두 곡 골랐습니다. 시나 이스턴의 Morning Train, 그리고 빌리 조엘의 My Life. 네, 목소리가 밝고 경쾌한 영국 가수 시나이스톤의 모닝 트레인, 그리고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 빌리 조엘의 노래 마이 라이프 들으셨습니다. 자, 사랑의 추억 연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트럼펫 연주곡 보내드립니다. 크리스 보티입니다. The Look of Love. 분위기가 참 몽환적이죠. 마치 꿈결에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연주로 The Look of Love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크리스 보티는요, 9살에 트럼펫을 시작했고요. 18살에 연주인의 꿈의 무대라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했습니다. 2004년에 첫 음반을 발표해서 큰 반응을 얻었고요. 지금도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자, 사랑의 추억 연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산타나의 블랙 매직 워먼, 그리고 지지탑의 Shaking Your Tree 두 곡 계속 들려드립니다. 네, 화려한 연주와 노래에 가슴이 다 뛰네요. 음악 듣는 맛이 바로 이런 거다 싶습니다. 산타나의 블랙 매직 워먼 그리고 지지탑의 쉐이킹 유어 트리 두 곡 들으셨습니다. 대중음악 들으시면서 주말을 여유 있게 보내는 시간 사랑의 추억 연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위트니 휴스톤의 노래 Didn't We Almost Have It All입니다. 한 주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우입니다. 고맙습니다.
Sports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얼마 후 새해를 맞습니다. 올 한해 스포츠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월드컵 축구도 있었고 겨울철 올림픽도 열렸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연말 결산으로 2018년을 들썩이게 한 스포츠 이야기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4년마다 열리는 지구 최대 축구 행사 FIFA 월드컵이 지난 여름 러시아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랑스가 20년 만에 우승했는데요. C조 1위로 16강 토너먼트에 나간 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벨기에를 차례로 꺾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경기마다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는데요. 19살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와 앙투안 그리에즈만이 빠른 발로 전방을 휘젓는 가운데 중원에선 폴 포그바와 은골로 캉테가 탄탄하게 받쳤습니다. 여기에 철벽 수비까지 더하면서 1998년에 이어 두 번째 프랑스를 월드컵 정상에 올렸는데요. 당분간은 프랑스가 세계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에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음바페는 이번 대회 활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가 됐습니다. 결승에서 아쉽게 프랑스에 패한 크로아티아는 졌지만 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준우승만으로도 이번 대회 가장 놀라운 활약을 펼친 팀으로 꼽히는데요. 대회 시작 전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약체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마다 이변에 이변을 거듭하면서 강호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오른 건데요. 특히 8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맞닥뜨린 장면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의 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전후반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를 벌였는데요. 러시아 축구팬들의 일방적인 함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크로아티아 선수들은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기세를 올리는 동안 전통적인 축구 강호들은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많은 스포츠 두박사가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브라질과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은 4강에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1930년 월드컵이 시작한 이후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가 동시에 4강 진출에 실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16강 토너먼트에도 못 나가고 F조 최하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는데요. 독일이 월드컵 16강에 못 나간 건 1938년 프랑스 대회 이후 80년 만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F조 마지막 3차전에서 0대2로 독일이 완패한 장면은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두고두고 스포츠 방송들의 전파를 탔습니다. 독일은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이라 이번 대회 부진이 더욱 뜻밖인데요.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일본이 16강에 진출해 체면을 살렸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월드컵 역사상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남미팀을 꺾었는데요. H조 1차전에서 콜롬비아를 맞아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일본 언론은 경기 장소인 러시아 중부도시 이름을 따서 사란스크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4년마다 열리는 최대 겨울 스포츠 행사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한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정선, 강릉 일대에서 17일 동안 열전을 벌였는데요. 미국 대표팀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스노보드와 스키 등 설상 종목은 물론 아이스하키를 비롯한 빙상에서도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스노보드 여자부 하프파이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금메달을 차지한 클로이 김은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동시에 조명받았습니다. 한인 2세로 미국 이민사회 성공 사례가 부각된 건데요. 워싱턴의 국무부 브리핑과 연방의사당 회의 중에도 클로이 김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By the way, Chloe Kim last night, how great was she? Aren't these girls amazing what they can do on the snowboard? So,
미국의 자매 아이스하키 선수 한나 브렌트와 마리사 브렌트도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은 모두 미국인이지만 한 명은 미국, 다른 한 명은 한국 대표로 평창올림픽에 나선 독특한 사연인데요. 동생 한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언니 마리사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됐기 때문입니다. 마리사 브렌트가 VOA와 인터뷰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 got the call to go try out for the team, I said yes right away just because I wanted to be able to go back to Korea and learn.
처음 한국 대표팀에서 오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부모의 품에 안겨 미국으로 건너온 당시 불과 생후 4개월이어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지만 뿌리를 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결정했다는데요. 마리사 브렌트가 참가한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는 북한 선수들도 합류했습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뛰기로 하면서 남북한 단일팀이 결성된 건데요.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5개 세부 종목에 22명에 달하는 자체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창올림픽은 개최국인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해빙국 면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행사가 됐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나라 최고위급 인사들이 평창에 모였기 때문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부부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올림픽 경기장 귀빈석 앞뒷줄에 앉았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여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로저 페더러, 테니스 메이저 대회 20승.
연초에는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세계 테니스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4대 주요 대회를 가리키는 메이저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번째 우승한 건데요. 페더러는 지난 1월 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를 3대2로 꺾고 우승컵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대회 개인 통산 6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이로써 윔블던 우승 8차례, US 오픈 5차례, 프랑스 오픈 한 차례까지 메이저 20승을 기록한 건데요. 페더러 다음으로는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메이저 우승 횟수를 뒤따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차이가 커서 조만간 페더러를 앞지를 선수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편 올해 호주 오픈에서는 정현이라는 한국 선수가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만 21살이던 대학생 정현은 네로라 하는 유명 선수들을 잇따라 격파했는데요. 특히 16강전에서 세르비아의 강호 노박 조코비치를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현은 8강을 거쳐 준결승에서 페더러와 만났는데요. 경기 도중 발 부상으로 기권했습니다. 정현이 비록 페더러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장래가 촉망된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페더러와 조코비치 등이 은퇴한 뒤 테니스계의 카리스마 공백을 채워줄 선수라고 정현을 소개했습니다. 테니스는 정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물망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경기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발롱도르 수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달 초에는 연간 가장 크게 활약한 축구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 역사에 큰 이정표가 섰습니다.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의 준우승을 이끈 루카 모드리치가 2018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는데요. 세계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군림해온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가 아닌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모드리치의 올해 맹활약은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크로아티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는데요.
I would change my all individual awards for World Cup. Unfortunately, didn't happen even this success that.
모드리치는 발롱도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월드컵 우승을 고국에 안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오늘은 2018년 스포츠계 결산해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